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일 프랑스 업체 다쏘가 제작한 미라지 2000-5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될 전투기의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올 여름부터 프랑스에서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프랑스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오늘 회담에서 이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전투기 제공 발표는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4세대 전투기 F-16 제공을 약속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라지 2000-5 전투기는 프랑스가 1980년부터 운용해온 2000 시리즈의 개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노르망디 현지에서 미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미국제 무기를 이용한 모스크바와 크렘린궁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가 새로 펼쳐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이 양국 국경과 거의 일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접경 러시아 영토 내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에 한해 미국이 제공한 일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이자 전문가들의 6% 증가 전망과 4월달 1.5% 증가 수치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수출은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4월 723억 5천만 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826억 2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구매자를 찾으면서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5월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친 2,19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관총서는 밝혔습니다. 앞서 4월에는 전년비 8.4% 증가했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내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근 전망했던 4.6%보다 높은 5.0%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고령화와 생산성 확대 둔화 등으로 2029년까지 성장률이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오늘부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괌 일대에서 밸리언트 실드 2024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팔라우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미 태평양 함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다양한 영역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해상과 공중, 우주, 육상, 사이버 공간에서 포착, 탐지, 추적, 교전 과정을 통해 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숙달 절차를 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괌 현지 언론들은 괌 국제공항이 훈련 지원 장소로 지정됐다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전투기 발진 등으로 인한 소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퀘러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밸리언트 실드 훈련은 우리에게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제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합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안심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미국 외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일본 자위대 병력이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밸리언트 실드는 2006년부터 경련 주기로 실시되는 실기동 훈련으로 이번이 10번째라고 태평양 함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구조와 정치 구조를 위한 근본적인 체제라고 미 국가안보부보좌관이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매우 유능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17도, 낮 최고 13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안보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미한일 3국 협력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부 보좌관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구조와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실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의 2024 국가안보 컨퍼런스에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파트너 관계 중 미한일 협력을 가장 먼저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OK, including at the head of state level, unimaginable.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국가 정상급을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협력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이 밖에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강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들은 방어적이며 영내 안정성을 강화한다며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이웃국들을 강압하려는 국가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 구조는 강압을 방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유럽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관계들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re proudest of in this administration is that we have strengthened our European alliances, we have strengthened our Indo-Pacific relationships and alliances, and we have actually deepened.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심화시키고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을 강화하며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와 동맹국들,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에서의 미국의 힘의 토대이자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요소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 이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카메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인도태평양에서의 소다자주의의 부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had the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Last August, where a number of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에 커트 캠벨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측 대표를 초대해 앞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청년 리더십, 파푸아 뉴기니 산사태 이후 구조와 복구 노력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새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다자 간 참여와 중첩되는 협력 관계의 격자형 구조는 지역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이런 협력관계가 기존의 지역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며 이러한 협력은 지역구조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자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자체의 회복력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다자간 접근이 미국에서 강력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슨 부차관보와 토론에 함께 참여한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삼국 간 협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그 결과 삼국 간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국방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 we have seen is the area of defense cooperation.
10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전략자산과 일본, 한국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고 12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야마다 대사는 미한일 3국 공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협력의 수준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3자 회담을 열고 공중,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올여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안보 협력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에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실리 외교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을 계기로 한러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직접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도 보지 못했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공개 석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구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은 추후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 변화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산 무기 구매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앞서 지난 4월 27일 한국 공영방송인 KBS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러시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역시 러시아가 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군사 무기랄까 또는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호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밀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 등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이런 열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시험 발사장도 해체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긴 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하는 등의 노골적 표현은 없었다며 미국 책임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간접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이런 톤의 발언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화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한러 관계의 앞날과 관련해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선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본격적인 장기 집권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국 경제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북한의 탄약과 무기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신냉전 구도의 얽매이기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이 모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월에버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얘기할 정도이고 또 푸틴 대통령도 그게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의 협력은 아마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결과가 미한, 한러 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든 대선 이후 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그 변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면에서는 더 밀착되거나 좀더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적 공간이랄까요? 운신의 공간들을 일정 부분 서로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홍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보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밀착은 상당한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매우 유능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청장이 밝혔습니다. 요격 역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요격 능력도 곧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 MDA의 히스 콜린스 청장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인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GMD 체계는 매우 유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Absolutely.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very capable system, hitting 20, and still the only homeland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e have.
콜린스 청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사일 방어청과 2024 예산안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양적 질적 위협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GMD는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국토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그 준비태세를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기반 외교권 방어 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정장은 또 우리는 이런 요격 시스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여러 시스템에 대한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면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격을 위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 GBI를 발사했다면서 두 가지 능력을 시연했으며 하나는 3단계, 2단계 선택 발사였는데 이는 새로운 능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몇 분의 추가 요격 결정 시간을 확보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요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launched a GBI out of Vandenberg, California to intercept. We demonstrated.
앞서 지난해 12월 미사일 방어청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한 개량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GBI로 공중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LBM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도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상기반 외교권 미사일 방어 GMD 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BI는 GMD 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군은 GBI를 보완 대체할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를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반도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에 자취를 감췄던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 러시아 간 유류거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 선박인 천마산호가 러시아로 향한 이유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인근 바다에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의 위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6일 오전 12시 32분경 러시아 나후카항에서 남서쪽 약 7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어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끈 듯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천마산호는 위치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마산호의 목적지가 이 지점에서 서쪽에 위치한 북한 항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3일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천마산호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하며 위치 신호를 껐는데 이에 따라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 동해의 한 항구 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마산호가 러시아 근해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단일 조치가 명령된 다른 선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모항인 남포에서 약 2,000km, 가장 가까운 항구인 라진항을 기준으로 약 170km나 떨어진 해당 지점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천마산호의 발견 지점이 러시아 근해라는 점으로 볼 때 러시아 수역으로 향하는 중이거나 러시아 항구에서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이동 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천마산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유류 거래에 동원됐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조선이 계속해서 정제유를 밀수하고 있다면서 천마산호에 대해선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 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천마산호와 같은 시기에 제재된 안산 1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유류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17년간 민간 차원에서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미키 버그만 글로벌 리치 최고 경영자 CEO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버그만 CEO는 VOA 유라시아 디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석방을 위해 18개월간 비공식 협상을 맡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영리 기구 글로벌 리치의 전신인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에서 활동하며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에 다수 참여해온 버그만 CEO와의 인터뷰를 이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리치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관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So we only take on a case if a family reaches out and asks us.
우리는 가족이 연락해서 요청할 때만 사건을 맡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6, 7건의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만 67가구의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숫자는 줄었는데 일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부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민간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전통적 외교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소위 프린지 외교라고 하는데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So I define it almost as the area that goes beyond what the mandate is and authority of governments.
저는 이를 정부 및 국제 관계의 권한과 임무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상대의 대부분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정부와 교류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란과 같은 정부와 협상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비록 포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핵 안전성, 세계 질서 등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포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협상에 나서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청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와 포로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권과도 관여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십니까?
Those deals are never pretty. They're never good. Because essentially, you're exchanging an innocent person for a guilty person. So...
그런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무고한 미국인을 송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곳이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사람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One of the most devastating ones for me was Otto Warmbier in North Korea.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오토 원비어와 북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로 북한까지 갔었는데요.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없이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비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항공기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가 혼수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8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저는 그가 그런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의 북한 측 협상 상대,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부상급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비어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살아있었을 때 오하이오주로 그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저와 원비어, 그리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이렇게 셋이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원비어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 아직 온기가 있는 내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다라고요. 아마도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단체 등의 이런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성가신 존재로 보나요?
When you just start to take in on a case, the captors don't want you involved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hey want from the US government, not from you.
사건을 막 시작할 때 납치범들은 저희 같은 상대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도 저희가 관여하길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전략을 망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측 중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치의 미키 버그만 CEO로부터 미국인 석방을 위한 노력과 원비어 석방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작업에 착수한 미 국방부 산하기구가 한국 당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6일 한국 정부와 경상북도 문경 일대에서 한국전쟁 실종자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실종자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을 갖고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고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DPAA 대변인실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DPAA와 그 전신기관들은 수년 동안 현장 임무에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양국 합동 발굴단의 임무는 한국전 당시 격추된 미군 F-51 항공기 추락 현장의 3단계 대량 발굴 복구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답을 제공하는 것이며 파트너의 지원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유해 발굴 임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PAA는 이번 공동 발굴 작업이 지난달 22일부터 경북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시작돼 6주간의 일정으로 한창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발굴 임무 경과도 소개했습니다. 13명의 미국 측 인력과 인류학자가 포함된 한국 측 감식단 그리고 5명의 한국군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DPAA의 과학 발굴 전문가인 데이브 브라운 박사의 지휘 아래 발굴과 선별 등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산악지대인 현장의 특성상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발굴 작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DPAA 대변인은 또 이번 발굴 작업과는 별도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협력해 한국 내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잠재적 유해에 대해 합동 법의학 검토를 실시하고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과의 전반적 협력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 발굴 감식단이 DPAA와 함께 6주 동안 문경 일대에서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동 발굴은 양국의 미확인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동시에 1950년 12월 이 지역에 미 육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 한 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추락한 전투기 F-51의 고유 번호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당시 추락한 전투기 안에 있던 미군 조종사의 시신을 직접 옮겨 매장했다는 증언도 확보해 관련 발굴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미한 양국이 공동 발굴을 진행하는 문경 일대는 1950년 7월 한국군 제6사단이 영강부근 전투를 치른 곳으로 6차례에 걸쳐 약 15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22년 공동 조사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미군 전투기 추락과 관련한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전투기 잔해의 일부를 식별함으로써 추가 유해 및 증거물 수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번 발굴 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DPAA는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북한 측과도 접촉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DPAA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유해 송환을 위한 우리의 모든 대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지정학적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에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약 7,500여 명이며 이 중 약 5,300여 구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더불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될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연계된 사이버 위협 집단이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맨디언트는 5일 공개한 2024 파리 올림픽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사이버 첩보 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올림픽에 참석하는 많은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림픽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산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 코드 배포 등을 시도하는 방해 및 파괴 작전을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위협 행위자들이 발권 사기 행위나 개인 식별 정보의 도용, 기업에 대한 갈취 등의 방식으로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림픽 참가 러시아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이번 올림픽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벌일 동기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사이버 위협 집단도 중간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계 위협 행위자들의 경우 이번 올림픽 개막 이전에 사이버 위협 활동을 벌여 행사 자체를 방해하고 올림픽 관련 조직의 안전과 보안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과거 올림픽 행사를 방해하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러시아와 연계된 사이버 위협 집단인 APT-44가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부터 한국 내 올림픽 관련 조직을 표적으로 삼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APT-44는 신분도용과 악성코드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평창올림픽의 개막식 방송 연결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연계 집단은 위협 수준이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에 비하면 낮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APT-43이 금전적 보상을 위해 올림픽 관련 정보를 탈취하거나 잠재적으로 소셜 엔지니어링, 즉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 특정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후 관련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사이버 분야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은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도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IT 인력을 배치해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UN기구와 국제사회에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인권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일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UN 안보리 북한인권공개회의와 관련해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계속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살먼 특별보고관은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책임 규명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보 부족은 자칫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먼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UN 회원국으로서 UN 국가팀과 다른 기구들 그리고 더 많은 국제사회에 국경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이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이 계속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송환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먼 특별보고관은 긴장과 폭력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얼어붙은 갈등 관계는 북한 내 지속적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군대에 우선 배분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충족시키는 데 써야 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 8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의장국으로서 이 중요한 주제를 안보리의 관심사로 끌어낸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침해를 통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대 세계에는 북한의 잔혹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의와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의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인권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중순쯤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난 4년간 의정 생활을 했던 태영호 전 의원이 앞으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6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낙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선거체제를 북한 엘리트층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태 전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참 부침도 많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시고 하셨는데 지난 4년을 돌아보시면서 소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을 열하는 그런 정말 과분한 그런 이제 직을 가지고 활동했고요. 제가 이렇게 탈북민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과 특히는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 그런 지수가 높은 나라인지 또 대한민국에 북한 출신들이 오면 물론 모든 것이 상황이 다 쉽지는 않지만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자기가 이루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회라는 거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달리 그렇게 이제 출신을 보고 차별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어서 신분 상승을 막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북한 공직자, 전직 공직자라고 해도 일단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찾아서 온다면 정말 공정하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 같이 잘 대해주는 이런 사회라는 걸 이제 알렸고 이번에는 뭐 제가 구로 우리에 가서 선거에서 낙선되었습니다. 낙선되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그렇게 대단히 잘하려는 이런 정부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당시 북중 국경에 나와 있던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무역상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 한국 정부나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주자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달가웠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같은 데서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는 걸 바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정말 우리 보수 정당에는 험지라는 데 가서 선거를 열심히 하고 또 낙선도 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이러한 활동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이런 기회가 됐고 앞으로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일반 평등 비밀에 의한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꼭 되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라든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아쉬워했던 게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갈 때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인권재단 출범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국회를 떠난 지금에 와서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은 발도 대지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말 남들처럼 삭발도 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막 이거 국기 이걸 내와야 된다고 열심히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데 좀 일조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는데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 또 자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수많은 나라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오물을 달아서 뭐 북한은 이제 민족 통일 다 없앤 마당이라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런 것을 최고 수뇌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보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국제사회나 또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정상국 라고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의에 기대면 항상 이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 그래도 국가 국가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제 공동체의 국가로 유엔의 성원국으로 등록된 나라가 그것도 당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오물 풍선 그런 걸음을 이제 상대방 국가에 내려본다는 건 이건 북한이 얼마나 이제 비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명백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습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제 태용호 의원이 이제 의원 생활을 마치셨는데 무슨 일을 할까 좀 궁금해하는 관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북한의 민주화와 또 인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 국제적인 인권 분야에서의 북한 인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 공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당면에서는 이제 7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제 국제 세미나 이런 패널로도 제가 좀 참가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상당한 수가 되거든요. 이런 유튜브 구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 의식이라든가 또 민족의 동질성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만들어서 영원히 통일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 한국에서 남과 북은 앞으로 꼭 통일돼야 할 그런 같은 민족이고 형제이다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꼭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통일이 되는 그런 이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한국에 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계신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또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북한 사람들 참 말도 잘하고 또 재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북한 분들이 저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많이 볼 겁니다. 저도 북에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더 잘합니다. 정말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활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남북이 어떤 상황일 것인가 또 북한 사람들도 통일되었을 때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남과 북이 같이 이런 좋은 이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최근 이제 앞으로 VOA 이런 방송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한다면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지도부에서 미국에서 북한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하는데 VOA를 김정은도 항상 VOA를 듣고 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 시간 단위로 해외 상황을 김정은에게 이제 컴퓨터로 통해서 보고하는데 북한 외교부에 이제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NN 팀 해가지고 CNN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번역해서 서류로 올려보내는 팀이 있고 또 이제 뭐 NHK 팀 무슨 팀이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근데 VOA는 한국말로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방송하는 걸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방송이 나오면 그대로 그걸 기계로 바로 이제 타자가 되어가지고 그시그시 이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제 VOA를 항상 듣고 있고 또 북한의 외무성 외교관들도 VOA를 이제 VOA가 이제 보도되면 그걸 이제 종이장으로 그것이 시간당 단위로 이제 나와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 모든 이제 저 부서에 사무실에 쭉 배포됩니다. 컴퓨터망을 통해서. 그러면 다 들어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VOA 방송이 북한의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친 태영호 전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2년 6월 7일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항모 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달려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한 전투입니다. 흔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7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00여 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1978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과 유대교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교황은 모두 3명입니다.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06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